뭐랄까요, 한국 교회의 미래에 어떤 힘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좋아하는 3.1교회의 3부 주일 예배 강단에 제가 서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아서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귀한 자리를 내어주신 우리 송태근 목사님 그리고 3.1교회 장로님들 여러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없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뭉클합니다. 오늘은 송태근 목사님의 귀한 말씀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저 언론사에 있는 한 사장이 그리고 감리교회 목사이기도 한 나이영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한 목사가 와서 전하는 별미를 들으신다. 오늘은 좀 평소 드시던 식사와 다른 별미를 먹는다 생각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인간 나이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은혜에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선교하는 교회 3.1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부족한 생각이나 자랑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에서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야,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까? 야,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어? 야, 보내심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어? 결국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산을 넘고 이사야서 52장 7절에 나오는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는지 아닌지, 율법을 전해도 되는지, 율법을 강요해 지켜야만 한다고 요구해도 되는지 아닌지,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는지 여부조차도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험이고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연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가서 왜 이방 나라에 갔을 때 먼저 방문한 곳은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하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막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택하고 다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까지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왜 빚진 자일까요? 로마서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 쫙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지만 오늘은 디도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그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주의 긍휼하심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자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로마인에게 핍박을 받은 것도 아니고 헬라인에게 핍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여러 차례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에게 40대에 한 대의 가만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퇴장도 세 번이나 맞았고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당한 경우도 세 번이나 있었고 예 일주야를 바닷속에서 그러니까 파선을 당해서 완전히 뱃속에 바닷속에 빠져서 일주야를 보내고 죽을 고비를 넘었다는 얘기겠죠. 한번 돌로 맞을 뻔한 일도 있었고 수많은 위험과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에 빚진 자였습니다. 그렇게 전한 말씀이 죽을 고비를 넘어가며 그 소아시아와 아테네 그리스 땅과 마케도니아와 아게아 지방 그 수많은 거리들을 제가 한번 성지순례 다녀왔었는데 열흘을 돌아도 부족한 차를 타고 하루 종일 달려도 도착하지 않는 그 거리들을 걷고 또 배를 타고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다녔겠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산을 넘고 바다를 넘고 강을 건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한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당시의 사람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당시의 건물들도 온데간데 없고 당시의 도시들도 온데간데 없어졌지만 주의 말씀은 살아서 2000년이 지나서 한국 땅에 140년 전에 도착하고요. 140년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도착해서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에서 선포됐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살아남아서 지구를 돌고 돌아서 2000년 만에, 정확히는 1900년 만에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 140년이 됐다고 하는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복음에 빚진 자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가보지 못했던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정중하게 이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소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CBS 사장이어서 CBS와 연관된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바로 오토 디캠프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CBS를 세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CBS의 초대 사장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1938년에 일제시대에 28살의 나이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돼서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한국말을 잘합니다. 한국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면 그는 1911년 한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님이 선교 1세대였고요. 부모님이 선교사로 한국 땅에 왔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1911년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938년에 선교사가 돼서 다시 고국 땅을 한국 땅을 들어온 것은 본인의 고향 땅에 들어오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한국말로 교육을 받고 잘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미국에 가서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그곳에서 살 법도 한데 다시 자기가 태어난 땅 한국으로 선교사가 돼서 들어옵니다. 1938년도에. 그리고 들어와서 일제시대 때 복음을 전하고 청주에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다가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신사참배 운동이 벌어지자 그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있는 신사를 철거하는 소동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선교사 중에 유일하게 신사를 철거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힌 유일한 선교사입니다. 신사참배 반대로. 서대문 형무소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신혼부부였습니다. 신혼 6주 차였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을 법도 한데도 사명을 위해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형무소에 갇혔습니다. 1941년도에 일제가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할 때 그도 추방을 당해서 미국 땅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1945년 해방된 이후에 국제선교회 IMC와 미국의 북장로교회가 남한 땅에 기독교 방송을 CBS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적절한 사람을 찾아서 그곳에 기독교 방송을 세울 선교사를 보내기로 물색을 하던 중에 한국을 가장 잘 아는 이 디캠프 선교사가 선발이 됐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이 디캠프사가 선교사가 선발이 돼서 야 당신이 한국에 가서 방송국을 세워보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는 순간 이분은 가슴이 뛰어서 다시 프린스턴 대학을 가서 방송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선교도 배우고 방송에 대해서 공부를 2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방송국을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한국 땅을 다시 들어옵니다. 세 번째 들어오는 거죠. 첫 번째는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왔고 두 번째는 선교사가 돼서 들어왔고 세 번째는 방송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한국 땅을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연합기관 한국기독교연합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방송국 설립에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여곡절 끝에 1954년도 12월 15일 바로 내일입니다. 12월 15일에 첫 방송을 한국 땅에서 CBS가 전파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전파 첫 으로 나간 콘텐츠는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어둡던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전파가 흘렀습니다. 1954년 12월 15일 그때는 이 땅이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던 순간입니다.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절망으로 뒤덮였던 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피폐해진 땅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회 속에 그 어려운 사회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국민들에게 예수의 빛을 예수의 소망을 비추는 CBS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디캠프 선교사의 수고를 잊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없었으면 그런 수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CBS는 복음을 전한 사역을 71년 전부터 1954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CBS에 종교부 기자로 들어가서 30년 동안 CBS에 있다가 지난 6월 달에 사장이 됐는데요. 30여 년 동안 CBS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밖에 다니면서 듣는 질문 중에 그리고 비난과 우려 중에 가장 큰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CBS는 기독교 방송이라는데 기독교 방송 중에 라디오가 있습니다. 라디오도 있고 TV도 있는데 TV는 24시간 내내 복음을 전합니다. 라디오는 98.1이라는 표준 FM이 있어서 거기서는 시사, 뉴스, 뭐 음악도 나갑니다. 음악 FM은 하루 종일 음악과 팝송과 여러 음악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 채널이 있는데요. 이제 라디오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CBS는 기독교 방송인데 어떻게 틀으면 93.9든 98.1이든 라디오를 틀으면 복음은 전하지 않고 맨날 세상 노래만 나가고 가요만 나오고 팝송만 나가. 이게 무슨 기독교 방송이야? 기독교 짰대? 이런 질문을 많이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오해에서 비롯된 질타이기도 합니다. 디캠프 선교사, 제가 말씀드렸던 그 디캠프 선교사가 방송국을 처음 세우고 직원들에게 한 말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당시의 복음화율이 아마 10% 이하였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90%의 국민들에게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와 팝과 예능과 스포츠를 해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담는 포장은 변할 수 있으며 변해야 합니다. 이것이 CBS가 갖고 있는 71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선교 전략입니다. 우리의 방송은 수많은 불신자들이 들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가요와 팝과 드라마와 예능과 스포츠, 그 사이사이에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1954년 초기에 드라마를 방송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유일하게 있었던 방송국은 KBS밖에 없었습니다. MBC도 저희들보다 뒤늦게 설립된 방송국입니다. KBS 다음에 CBS가 제일 처음 만들어졌는데 CBS의 드라마는 온 국민이 듣는 드라마가 됐습니다. CBS가 누구보다도 먼저 팝송을 틀었고 가요를 많이 틀었습니다. 70년대 데뷔하는 등용문은 CBS였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LP판이 많았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직수입해서 갖다 주는 LP판으로 팝송을 참 많이도 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들 성취율 조사를 해봤을 때 72%가 넌 크리스찬들이 저희 방송을 애청했습니다. 지금도 감사하게 레인보우라는 앱을 여러분 아십니까? 레인보우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그 안에 표준 FM, 음악 FM을 다 24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조이포유라는 채널도 있습니다. 조이포유는 하루 종일 24시간 CCM과 복음성과 찬양, 찬송이 나갑니다. 그 세 가지 채널을 들을 수 있는 앱이 있는데 그 앱에는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이, 기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분석해 본 결과 레인보우 앱 다운받은 분들의 60% 이상이 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60%가 아니라 90% 이상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불신자들이 듣길 바랍니다. 그 사이사이에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장이 되기 직전에, 사장이 된 뒤에 후원 상담을 받는, 전화 상담을 받는 책임자 간부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묻고 싶었습니다. 그가 한 사례를 저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중년의 한 남성이, 코로나 이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중년의 한 남성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친척들, 형제들, 친구들의 돈들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그걸, 그 많은 돈들을 땡겨다가 막고 막았지만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 파산을 했고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척들, 형제들, 친구들 볼 낯이 없었습니다. 이 중년의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하고 서해대교로 차를 몰고 밤중에 달려갑니다. 그는 평소에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CBS를 애청했던 것 같습니다. CBS 채널을 고정하고 들으면서 갔습니다. CBS에서 흘러나오는 팝송이 무엇이었냐면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였습니다. 중년의 한 남성이 듣기에는 너무나 뭉클한 노래였습니다. 그는 그 노래를 들으며 아마 눈물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다 듣고 내가 인생을 마감하리라 생각하고 도착하고 그 음악을 마저 다 듣고 결단하려던 순간 그 음악이 끝난 뒤에 흘러나온 멘트가 있었습니다. CBS에서 나온 멘트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한마디의 멘트에 그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통회자복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정말 절망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그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고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변곡점 속에서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는 순간순간에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주시는데 그 방식 중에 하나를 CBS의 주파수를 이용하셨던 겁니다. 결코 저희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역사하셨고 지금도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들이 어느 순간에서든 인생이 좌절을 겪는 순간이든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든 공허한 순간이든 외로운 순간이든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찾아가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CBS의 주파수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불신자들이 CBS를 듣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불신자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본부장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강원 사옥을 짓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고 후원을 요청하고 CBS 강원 사옥을 짓는 것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할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본부장 방에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조만한 편지 안에 목걸이 두 개가 있었고 장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집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그랬지만 CBS 음악이 좋아서 늘 CBS 음악을 듣다 보니 설교 말씀도 들을 수 있었고 찬양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문이 열려서 저 혼자 조용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저는 신앙을 잘 다녔고 그래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주일학교를 등록시켰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전에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도 밉지 않더니 주님을 영접한 뒤에는 술 먹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너무나 꼴뵈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 남편이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보니 놀랍게도 제 남편이 술을 끊었고 지금은 저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주일날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CBS는 저희 가족을 구원해 준 은인입니다. 그런데 CBS가 사옥을 짓는다고 하니 저희는 가난해서 돈도 없지만 낼 돈도는 없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신혼 때 함께 했던 목걸이를 보내드립니다. 그 목걸이를 저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CBS의 직원들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써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은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쩌면 산보다 더 심한 인간의 마음을 넘어서야 할 겁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에 점점 알고리즘까지 작동이 돼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확증 편향성이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시대가 됐습니다. 팩트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닫혀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인간의 마음, 꽉 막혀있는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의 벽을 넘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물론 3.1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광고 시간에 제가 은혜 받기는 참 오랜만입니다. 광고를 들으면서 놀랍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와, 성탄에 저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와, 지금도 저렇게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와, 좋다 좋다. 그런데 삼일교회는 그럴지 모르지만 한국교회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 우리는 어느샌가 언제부터인지 교회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만 높이 치고 그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만족하고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 아직도 교회 밖에 75%의 주님을 모르는, 아니면 무시하는, 아니면 애써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일부는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왜 우리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을까? 왜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교회 밖에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할까?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상대로 생각할까? 우리가 싸워야 할 적으로 생각할까? 사탄으로만 여길까? 일방적으로 공격적으로 대할까?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교회 밖에 75%는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어느샌가 언제부터인지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주장을 앞세워서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75%의 사람들이 복음을 문을 닫도록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제 먹힐까? 그래서 3.1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은 게 너무나 저는 감동스럽고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님의 은혜를, 오직 은혜를, 값없이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교회 밖에는 75%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마음의 문들을 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날선 주장 때문에, 우리들의 날선 욕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설문을 하면 10년 전부터 늘 첫 번째 이미지는 배타적이다, 두 번째 이미지는 이기적이다, 세 번째 이미지는 신천지 이단,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좀 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최소한 교회 밖에 있는 그들을 적으로 대하지는 맙시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낮은 자의 마음을 갖고 다가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대하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도 가고 헬라인처럼 대하기도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리스인 사람처럼 유대인처럼 대하기도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 마음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갔던 그 수고와 노력을 왜 우리는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왜 이렇게 목이 굳껏 빳빳해지고 교만하여져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부터, CBS부터 바꿔가겠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954년 71년 전부터 CBS에게 준 예언자적 사명, 보도 기능, 이 예언자적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기준 하나만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언자적 사명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떡반죽구르게 떡이 부풀어 오르듯이 평화가 꽃피며 생명이 들풀에, 봄의 들풀에 그 꽃들이 피어나듯이 생명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예언자적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 감당하겠습니다. 어떠한 이단 사이비 종파가 한국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극좌든 극우든 어떠한 정치 세력이 한국교회의 공동체, 선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의 문을 닫히지 않게 하도록 한국교회 신앙의 공동체를,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싸워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가 됩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맙시다. 내 마음을 다 쏟아붓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더라도, 내가 가진 지식과 무엇이 중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더라도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 등한히하지 맙시다. 아직도 불신자는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향기로 다가가야 하고 겸손함으로 다가가야 하고 따뜻한 위로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개신교는 여전히 개독교라는 이름으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부터 주님의 복음의 빚진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